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떴습니다. 중국의 어떤 커플이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식 당일날 이 신랑의 어머니가 신부의 손을 보니까 그 손이 그 며느리의 손이 낯설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길거리에서 자기의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기의 딸의 그 손에 있던 반점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랑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이 사돈에게 혹시 딸을 입양했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남매 사이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같은 피라고 하면 여러분 남매 지간이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아들이요. 이 아들도 입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슬픔에 상심한 신랑 어머니가 딸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입양했다는 건데요.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 지간, 이 남남 관계가 확인이 되고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 어머니가 사실은 신부 어머니가 되어서 양아들을 사위로 맞이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훈훈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입양한 아들이 은혜를 갚은 거라고, 입양한 아들이 잃어버린 친딸을 찾아준 거라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난 거라고 그런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참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 찾아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육도 만나고 동창도 만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을 꼭 찾으시기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뭐 더 늙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할 때가 있겠지, 그때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만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가까이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만나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잘 안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바로 뜻이 안 맞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군종 목사님이 이제 군대에서는 인격 지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군종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도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사병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희들 군인 정신이 뭔지 아냐? 군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병사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군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목 목사님이 그거 정말로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제 정신을 가지고 오면 군대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신이 필요합니까? 군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가졌던 여러분 그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군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자훈련 우리 그 반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제자훈련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도 차이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참 저는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추어져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접했던 신앙의 내용, 신앙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론입니다. 사업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병이 치유되거나 그런 결과물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뭐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인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 모두가 다 싫어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결국에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종교인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상과 이 돌상을 그냥 예수상으로 바꿔놓은 것밖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이죠. 참 인상 깊게 본 CF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SK텔레콤이라고 하는 이 통신회사에서 만든 그런 CF인데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한 살 걸음마가 늦으면 지는 걸까? 네 살 영어 유치원에 못 가면 지는 걸까? 여덟 살 반장이 못 되면 지는 걸까? 열다섯 살 영어 발음이 안 좋으면 지는 걸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저도 이게 망한 것 같지요. 스물여섯 살 대기업 못 가면 지는 걸까? 34살 외제차를 못하면 지는 걸까? 왜 남의 생각, 남의 기준으로 살까?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CF 카피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참 저에게도 많은 용기를 주고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네가 하는 대로가 정답이야. 라고 그렇게 이 CF는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참 우리에게 담대함을 심어주는 그런 글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글을 한번 글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이 답입니까? 저는 제 생각이 답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사실은요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들이 하는 그 기준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요 사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정한,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정한 그 기준에 우리는 맞춰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려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잘 살거든요. 교회 안 다녀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시간을 낭비하는가? 왜 물질을 낭비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에서 보면, 세상의 생각에서 보면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후회를 하죠. 내가 헛살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요, 성경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기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남의 기준, 그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인생의 진리이고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이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학, 또 문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39세라고 하는 짧은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인생의 말년에 회심한 후에 그 천재성을 신을 또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데 쏟아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팡세라는 이 작품의 뜻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스칼이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팡세입니다. 특별히 이 팡세는 이 파스칼이 종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파스칼이 생각한 이런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기독교를 설명하고 또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이 고전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팡세에서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 인간은 누가 세상에 자신을 만들었는지,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죽는다라는 것, 언젠가는 내가 틀림없이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아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재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최선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현재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이 사람에게 큰 분노를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인간은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 자신의 그 영혼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에 무관심하고 있는 것에 이 파스칼은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란 자신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존재이다. 자신을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결국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다른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오락을 즐기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온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낀대요. 거기서 몰두하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만났는데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집중도 안 해요. 그냥 뭐 다음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참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뭐 오늘 아침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아침에 막 부랴부랴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바쁜 게 좋다고, 바쁜 게 멋있는 거라고, 바쁜 게 참 정신을 다른 데 안 쓰고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거기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인간은 자신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파스칼은 그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지은 고백록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은 이 고백록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있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평안과 안식과 충만한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탕자에게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정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이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거기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말은 디사이드라는 말입니다. 이 D라는 말은 분리한다는 뜻이고요, 사이드라는 말은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내가 결단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길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헛된 수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어떤 배경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나라를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된 그런 직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시작하면서 체제를 갖추고 어떻게 국가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여러분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와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 아니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우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위해서 추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거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도함 받아야 돼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도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평안히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